우리 찬양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클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 세워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소명입니다. 요즘 세대에 많은 것들이 복음이 아닌데 그렇게 복음처럼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세리 마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저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소망에서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자신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크게 훈계하셨고 그들을 사탄의 그런 앞잡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진리도 그 어떤 것도 가르침도 복음과 상반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멀리해야 되고 그것을 저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화로 오래된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 부대에 담겨지지 않는 그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했다고 그런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밖에 그렇게 변화를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오래된 그런 포도주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그들은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잘못된 종교를 붙잡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저희가 읽을 때 복음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종교인 중에 그 한 명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3장 1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전해진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 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끌어내야 될 그런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그런 도서 중에 거듭남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거듭나기 위한 다섯 가지 스텝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 이러한 주제로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책들은 너무나도 저희가 자주 듣는 그러한 토픽으로 그렇게 책이 쓰여집니다. 이러한 팝컬처 속에서도 이러한 born again이란 그런 말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도 세상의 것으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그런 예화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은 항상 그랬듯이 모든 비유에서 가장 심플한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의 그 현실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4절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요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텝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복음에 대한 그 진정한 포인트를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기에 투자를 하셨죠? 여러분들은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탄생의 그런 진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새로 태어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태어남으로 예화를 사용하신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예화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탄생은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힘을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예식들, 모든 동물로 드리는 이런 그런 그 예식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너지스틱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신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덕을 세워서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런 예화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저희의 의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었던 그런 율법자들은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의가 아무데도 설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우리의 모든 덕과 우리의 모든 도덕,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니고데모를 통해서 저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려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페르시 바리새인 중에 단 한 명이 한 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뒤로 가서 2장 23절을 보시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것을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잠깐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칠해인지 외식적인지도 아셨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6장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유사한 그런 믿음, 가짜 믿음을 또 저희가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선지자는 창세기 때부터 약속한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 6장 63절에 보시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본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고 왕으로 그렇게 좌정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이 3장에 니코데모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는 것이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 아마도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3절 1절을 저희가 좀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분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했을 때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그들은 또 유대주의에서 선생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부패된 그런 성전 예식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패된 그런 성전을 깨끗하게 세척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또 설명을 하자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을 짐을 지게 하면서 그들은 새끼손가락으로도 그것을 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원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기를 즐겨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받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절까지 그들을 항상 지목하셔서 그렇게 정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그런 사람이라고까지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는 산헤드렌 그런 최고의 그런 율법자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 속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그의 백그라운드는 그의 배경은 아주 높은 고귀한 그런 과정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구조, 바리새인들의 구조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누렸던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밤에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와서 그가 궁금했던 것을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을 봤을 때 그 어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종교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을 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흥분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을 그들이 행하는 의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그렇게 스트릭트한 그런 종교를 종교적인 그 율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켰던 율법 중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식초로 이렇게 가글을 해도 그걸 가글을 할 수 없어도 생킬 수는 있고 그러한 그런 엉뚱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다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지키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 마음속은 부패하여 죄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질문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벌써 답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아직 묻지도 않은 그 질문을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에 저희가 봤을 때 3장 25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행하는 예식들, 그가 행하는 그 자신의 그런 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오실 그런 왕국의 왕이 되실 거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가오는 왕국에 그 속에 속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가 왔을 때 죄 지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았고 그 심판을 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질문은 제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에서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25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들으십시오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미시나에 보면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미는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종교인들의 그 종교는 아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종교를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비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전까지 하나님은 다섯 번씩이나 반복하여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다시 태어나야 됨에 대해서 여섯 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가장 최상의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그런 의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행한 모든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밖에 예수님이 하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저희가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그런 삶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모든 선한 것이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온전한 것, 모든 새로운 삶은 다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이 빛을 만드신 그 창조자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이러한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거듭난다는 것은 저희가 그것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저희의 행위로 뭔가를 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을 세상의 예화를 사용하셔서 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렇게 모른 척을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아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예화로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이것은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니까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런 생각 속에 이것은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니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그래 너는 참 종교적이고 착한 사람이고 많은 좋은 일을 했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직설적으로 너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너는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내 다시 태어남에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설명하십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뱃속에 양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세례는 필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니고데모가 세례에 대해서 명백히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구약의 모든 것을 알면서 이것을 모르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에스겔 36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 25절에 보시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은 25절, 28절 여러 번 반복해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의 의미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의미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을 알았던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너가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미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로마서 8장 8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그 마음속에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만약에 육신에 있다면은 그것은 모두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하였다면은 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렇게 죄 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4장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니.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런 구약의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고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의 육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니고데모에게 네가 너가 선생으로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에 다시 저희가 돌아가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착하여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런 예화로 또 이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누구도 바람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그렇게 저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이 구원은 이 바람을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그냥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는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아마도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제 그가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마치 니고데모에게 네 속에 너의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으로서 신학을 아는 사람으로서 구약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 믿지 못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예화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현실을 너에게 말하면 너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너는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진정한 그 마음의 문제는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죄인들이 해야 되는 현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인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인생을 다해서 그 종교적인 모든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아직 가깝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독생자를 믿는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뉴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다해서 했던 모든 업적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 중에 구원받은 오직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셨죠? 모세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템플을, 성전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율법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여러 번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의 선한 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또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3장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7장을 보시면은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무리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45절에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째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논쟁하고 있을 때 49절에 또 놀라운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2년이 지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다시 태어남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 순간에서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에 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대변하였습니다. 그때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러한 율법을 논하는 이러한 높은 곳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펴보십시오. 38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또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두 명이 예수님의 장사를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산헤드레인의 그런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구했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장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이때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니고데모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방어했다고 대변했다고 그런 전설도 있고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산헤드렌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가난함 속에 먹을 것을 찾으려고 흙더미에서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흙더미에서 딸을 찾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그 딸을 찾아 나섰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름 무더기에서 먹을 것을 찾던 딸에게 누군가가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딸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가난해졌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설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두들겨 맞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인지 다 진실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니고데모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그런 기적입니다. 저희는 그 기적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받고 믿을 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그런 형식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개로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을 저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님, 울부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가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어두운 모든 세력에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저희 모든 고통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주실 때 얻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으로서 이것을 받는 자로서 저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울부짖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가 주님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왕국의 사람들을 모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저희 주님 되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또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의 그런 새로 태어남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 열어주신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먼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영광받으신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